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날짐승과 소까지 배려하는 고운 심성을 지녔다. 노벨상 수상작가 펄벅은 한국 민족 이야기를 담은 소설 갈 때는 바람에 시달려도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했을 때 시골집 마당 감나무 끝에 감 몇 개가 남겨있는 건요. 까치밥을 겨울 새들을 위한 거고 농부가 달구지를 타지 않고 지게에다 볕단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건 소가 힘들까봐 배려하는 거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네요. 듣다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고운 심성을 지닌 보석 같은 민족, 그 따뜻한 마음을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동양을 사랑하고 한국을 많이 사랑했던 작가 펄벅의 대표작 대지, 오늘도 EBS 북카페에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현진입니다. 네, 2월 19일 금요일 EBS 북카페 첫 곡은요. 신승훈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들으셨습니다. 아, 참 펄벅이 아시아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고 또 영어보다 중국어를 먼저 배웠다고 하는 걸 보면서 뭐 짐작은 했지만 한국에 대한 이런 또 여러 가지 애정을 나타냈는지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고운 심성을 지닌 보석 같은 민족. 저 별로 곱지 않은데 되게 고운 심성을 지켜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이 드네요. 자, 1부 오늘 함께할 펄벅의 대지, 그 대미를 장식해줄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우 이민규, 천지선, 최정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고운 심성에서 뜨끔한 거 저밖에 없나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죠?
있어요. 네.
나머지 두 분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네. 아닌데?
아닌데? 왕룡 1억이에요?
왜 그러지?
아, 진짜.
뻔뻔해요.
오늘 왕룡 개과천천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책사랑 저글링 이벤트로 시작을 하죠. 이번 주 저글링 단어 흑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1045나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흑사랑 중 한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맨 처음 흑사랑으로 조합되는 세 분께 문예출판사에서 펴낸 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좀 답답했어요. 내용이 왕룡은 오란이 손에 넣은 보석으로 땅을 더 사고 새 집을 짓습니다. 뭐 굉장히 다시 어려운 시절이 닥쳐도 잘 버텨낼 수 있게 준비를 열심히 한 건데요. 대지주가 된 왕룡 모든 일을 집안 일꾼들에 시키고 남는 시간에 소일거리로 찻집에 갔다가 여자에 빠집니다. 렌화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죠. 결국 렌화와 그녀의 하인으로 토추엔까지 함께 집안에 들이고요. 오란이 간직하고 있던 진주 두 알까지 빼앗아 렌화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메뚜기 떼가 습격해 오자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수확물을 지켜내죠. 펄벅의 대지 오늘 마지막 낭독이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승윤과 장재인이 함께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듣고요. 오늘 낭독 시작할게요. EBS 북카페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제90화 대지. 원작 펄벅, 각색 황초현, 낭독 서현진, 이민규, 천지선, 최정우. 다섯 번째 이야기.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당에도 잘 나가지 않고 밖으로 나돌던 마다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터인지라 왕룡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할 말이 있으면 똑똑히 해.
전 남쪽으로 가겠어요. 학자가 되려면 남부의 도시에 있는 큰 학교에 들어가 배워야 합니다. 읍내의 그 늙은 훈장은 저한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전 다른 곳으로 진출해서 견문을 넓히겠어요. 마을보다 나을 것도 없는 작은 읍내에서 더 이상 썩진 않겠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대먹지 않은 소리야. 넌 갈 수 없다. 못 간다면 못 가는 거야. 따지지도 덤비지도 마라. 이 지방에선 그만큼 배워도 넉넉해. 여기서 배울 걸 다 배웠다면 이제 이 좋은 흙을 몸에 좀 묻히고 일을 해서 네가 먹는 밥값을 좀 해.
얼마 후 오라는 왕릉 앞에 서서 이리저리 시선을 피하며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마지가 자주 안채에 드나들어요. 당신이 집에 없을 때요.
뭐라 그랬지? 당신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언제 예고 없이 불쑥 집으로 돌아와 보세요. 저 난방이라도 괜찮으니 그 애를 어디로 멀리 보내는 것이 좋겠어요.
뭐라는 소리야. 그래, 이 여자가 아내가 렌화를 질투하는 모양이군. 나 참.
왕룽은 공연이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자질구레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웃어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렌화와 같이 지내려고 그가 침대로 들어가자 렌화는 불평을 늘어놓고 짜증을 부리며 그를 밀어냈다.
날씨가 더 악취가 나니까 나하고 자리를 같이 하러 들어오기 전엔 좀 씻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좀 이상해. 게다가 큰아들이 요즘은 멀리 떠나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 오란의 말대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얼마 후 왕룽은 읍내에 갔다가 오란이 말했던 대로 예고 없이 불쑥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안채로 들어가는 문에 걸린 휘장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인 그는 웅얼거리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순간 왕룽의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른 분노는 지금까지 그가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심한 것이었다.
아버지!
아들보다 키가 작았지만 밭일을 한 튼튼한 몸에 힘이 센 왕룽은 피가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아들을 마구 때렸다.
여보세요! 젊은이가 외로우니까 그냥 찾아왔을 뿐이에요. 내 침대에 가까이 온 적은 없어요.
이놈! 이제 네 물건들을 모두 객장에 꾸려놓고 내일 난방으로 가서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낼 때까지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마.
맏아들이 떠나고 얼마 후였다. 오라는 몸을 질질 끌며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신음소리를 내며 자리에 누웠고 왕룽은 의사를 불렀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사의 말에 왕룽은 심장이 멎는 듯 싶었다.
비장이 붓고 간이 병들었어요. 자궁 속에는 얼음 머리통만한 돌멩이가 들어있고 위장도 헐었습니다. 심장은 겨우 활동할 지경이고 보나마나 그 속에도 벌레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아내한테 약을 주시면 되잖아요.
상태가 너무 악화됐어요. 약초와 말린 호랑이의 심장과 개 이빨을 처방해서 함께 끓여 죽으로 만들어 먹이면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회복을 원하면 은화 500냥을 내야 합니다.
아니에요. 내 목숨은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만한 돈이면 훌륭한 땅을 한 덩어리 살 수 있어요.
내가 은화를 낼 수 있는 한 내 집에선 아무도 죽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어.
늙은 의사는 왕룽의 얘기를 듣고 탐욕스럽게 눈을 빛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여자가 죽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지 잘 알았던 터라 다시 말했다.
여자의 눈 흰자 위 빛깔을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게 확실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보장받으려면 은화 5,000냥을 내야 합니다.
5,000냥이라고? 의사의 저 말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땅을 판다고 해도 오란이 죽을 테니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의사가 돌아가고 난 후 왕룽은 오란이 대부분의 삶을 보낸 부엌으로 들어가 얼굴을 시커먼 벽으로 돌린 채 흐느껴 울었다. 오란이 죽어가며 누워있던 암담한 겨울 동안 줄곧 왕룽은 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겨울 농사와 일꾼들의 관리를 칭에게 모두 맡겼고 칭은 충실하게 일을 해내며 아침 저녁으로 오란의 병세가 어떠냐고 문안을 드렸다.
당신 손길이 닿지 않았네. 온 집안이 엉망이야. 당신 병을 고칠 길만 있다면 난 내 땅을 모두 팔아치우기라도 하겠어.
아니에요. 당신이 그러시면 제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어차피 저는 언젠가 죽어야 할 몸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고 난 다음에도 땅은 그대로 남아요.
왕룽이 곁에 앉아 있으면 오라는 정신이 혼미한 듯 짤막한 말들을 중얼거렸다. 때론 어린 시절 얘기를 중얼거리기도 하는 그 짤막한 말들을 통해서 왕룽은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고기를 문앞까지만 갖다 놓겠어요. 제가 못생겨서 훌륭하신 주인님 앞에 나설 만한 여자가 아니란 거 저도 잘 알아요. 때리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는 음식을 집어먹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도첸. 그래, 너는 노대감님 거처에서 살았고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난 한 남자의 아내가 돼서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줬고 나는 아직도 노예가 아니냐.
새해가 시작될 무렵인 어느 날 오라는 갑자기 상태가 좀 좋아진 듯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졌다.
차를 한 잔 좀 주세요. 이제 새해가 오는데 준비한 떡도 없고 고기도 없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제 부엌에 렌화의 종년 토취엔이 들어가게 하지는 않겠어요. 대신에 당신이 사람을 보내 우리 마다들하고 약혼한 제 며느리를 데려왔으면 해요. 아직 그 애를 본 적이 없지만 그 애가 오면 제가 죽기 전에 이것저것 일러주겠어요. 그리고 제가 편히 죽을 수 있게 마지가 그 처녀와 결혼식을 올렸으면 해요.
그래, 그렇게 하지. 내가 지금 바로 남방으로 사람을 보내 아들을 데려오겠어. 결혼을 시키도록 하지. 그렇지만 이 집안에 당신이 없으면 짐승들 소굴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신은 다시 힘을 내서 죽을 생각은 말고 건강해지겠다고 약속해줘.
건강했을 때도 그녀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적이 없었기에 왕룽은 아내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 않았다. 오라는 비록 그냥 다시 누워 눈을 감고 엷은 미소만 지었지만 왕룽의 대답에 마음속으로 즐거워했다. 결혼식 날 오라는 문을 모두 열어놓고 휘장을 거두라고 한 뒤 소음과 웃음소리를 듣고 음식 냄새를 맡았고 그녀가 어떤지 보려고 자주 들어오던 왕룽에게 거듭거듭 물었다.
술은 모두 들었나요? 잔치상에 놓은 약식은 따뜻한가요? 그 안에 돼지 기름과 설탕과 여덟 가지 과일은 제대로 넣었어요?
모든 게 다 당신 바라는 대로 잘 됐으니 걱정할 것 없어.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가고 밤이 되자 오라는 점점 피곤해지고 정신이 흐려져 신랑 신부를 불러놓고 말했다.
이젠 만족스럽구나. 내 아들아, 며느리야.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잘 돌봐드리고 동생들을 돌봐줘라.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단다.
네, 어머니.
얼마 후 동그란 베개에 얹혀있던 오란의 머리가 툭 떨어지고 그녀는 부르르 떨더니 숨을 거두었다. 이은미의 찔레꽃 듣고 왔습니다. 오란이 참 한 많았던 질곡이 많았던 인생이 끝이 났네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근데 보면요. 안주인 역할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렇게 완수해놓고 가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음식이 잘 됐는지 남들은 또 이 가진 음식이 맛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걱정해. 그리고 마지가 참 아까 막 그렇게 정말 망난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며느리를 얻고 마지한테 그렇게 마지막까지 당부를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얘가 알아들었을까? 좀 애가 좀 괜찮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영화 돼지를 보면 오란이 죽고 왕룡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돼지였어. 이러면서 끝이 나는데.
명대사네요.
그러니까요. 네. 나에게 당신이 바로 돼지였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왕룡이 뭐 미색에 반해서 랜화를 소실로 드리긴 했지만 자신의 그 정부인인 오란에 대한 깊은 정, 또 사랑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작품 돼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퀴즈를 내드려야겠습니다. 지선 씨가 내주실래요?
네. 이번 주 함께 읽고 있는 작품 돼지의 작가 펄벅은 어느 나라의 작가일까요?
네.
1번 중국, 2번 영국, 3번 미국. 네. 이번 주 함께 읽고 있는 작품 돼지의 작가 펄벅은 어느 나라 작가일까요? 1번 중국, 2번 영국, 3번 미국.
저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중국은 아닐 것 같고 이름을 들어봐서 펄벅이 아메리칸 스타일, 웨스턴 스타일 이름이다 보니까 뭐 저도 모르게 우스 미안해요 여러분.
이거 잘하신다.
저 진짜 실수한 거예요. 자, 어디로 보낼까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1045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줘서 보내주시면요. 당첨되신 분께 원두 커피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오란의 입관 장면을 지켜본 이후 줄곧 더 얼이 빠져있던 왕룡의 늙은 아버지도 어느 날 밤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다. 왕룡은 맏아들의 바람대로 읍내의 세도가였던 황씨가의 큰 집을 세냈고 맏아들은 그곳에 살게 됐다.
당신 아들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산모와 아들 둘 다 무사해요. 내가 아이를 봤는데 건강하고 잘생겼어요.
세상에, 난 혹시라도 젊을 때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네. 내 아들을 낳았을 때도 이렇게 긴장하지 않았어.
산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젖을 먹이느라고 아내의 아름다움이 상하고 기운이 빠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젠 우린 아기에게 젖을 먹여줄 여자를 구해야 되겠어요. 읍내의 지체 높은 집 여자는 아무도 스스로 젖을 먹이지 않거든요.
글쎄, 며느리가 자기 아이한테도 젖을 먹이지 못한다면 할 수 없지.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래야 되겠지.
아버지, 이제 이 집에 3대가 있으니 우린 훌륭한 가문들이 그렇듯이 조상들 위패를 만들어 모시도록 하죠. 기반을 굳힌 집안이니 우리도 명절이면 그 위패를 모시고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꾼들의 우두머리로 충실하게 일하던 칭이 죽었다. 왕룡은 읍내의 큰 집으로 들어갔다. 그 후 오랫동안 그는 그의 땅에 있는 집으로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농부 왕룡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를 왕대인이라거나 왕부자라고 불렀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 안채에 들어와 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가문이라도 되는 줄 알아서는 안 돼요. 동생이 장가들 날도 6달이 안 남았는데 집안에 손님들 앉을 의자도 모자라고 식탁에 놓을 그릇도 충분하지 않고 악취 풍기는 천안 사람들 떼거지를 해치고 큰 대문을 지나서 손님들더러 들어오라고 하기도 창피한 일이에요.
현재 상태에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욕심이 많아 곁눈질을 많이 하는 마다들의 말에 왕룡은 눈을 감고 담뱃대를 힘껏 빨아들인 다음 고함쳤다.
그래, 또 어쩌겠다고 너 이러는 거냐?
우린 바깥에도 소유해야 하고 돈과 훌륭한 땅이 많은 만큼 집안에 알맞은 것들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래. 그 땅은 내 땅이고 넌 그 땅에 대해 전혀 해놓은 게 없어.
그렇지만 아버지, 제가 학자가 되길 바란 사람은 바로 아버지셨어요. 땅을 소유한 사람의 아들다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아버진 저를 비웃고 저와 제 아내를 시골뜨기 취급하시는군요.
마음대로 하려무나,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런 문제로 나를 귀찮게 하지는 말아라.
마다들은 아버지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자리를 떠서 가능한 한 빨리 수초우에서 조각 세공한 탁자들과 의자들을 샀고 문간에 달 빨간 비단 휘장 그리고 작은 꽃병들, 벽에 걸 족자들과 미녀 그림을 샀다. 또 남방에서 그가 보았던 석가산을 마당에 만들기 위해 기묘한 바위들을 사들이느라 한참 동안 바삐 돌아다녔다. 그리고 바깥채를 드나들 때마다 괴로워했다.
고를 높이 쳐들지 않고는 저 천안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닐 수가 없어. 바깥채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모두 우리가 세를 내서 살아야 돼.
왕부전의 마다들이야. 야, 저 아주 반지르르 하구만.
저 양반은 아버지네 집 앞마당의 밭에서 나던 똥걸음 냄새를 잊어버린 모양이야.
하지만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나갈 땐 감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집세가 결정되는 명절이 찾아왔을 때 이 천안 사람들은 굉장히 오른 집세를 내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방과 마당 전체를 세들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에 이사를 가야 했다.
자, 부자면 제멋대로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는 세상이니 뭘.
분노가 끓어오르지마. 어쩌겠나. 지저분한 세간들 꾸려서 떠나야지. 하지만 부유한 자가 너무 부유해지면 가난이 돌아오기 마련이니 언젠가 꼭 돌아올 거야.
아버지, 은화 100냥이 필요한데요. 아버지, 은화를 조금만 드리면 새 것처럼 훌륭하게 고칠 수 있는 좋은 문짝이 있는데요. 아버지, 그 자리에는 꼭 긴 탁자를 들어놓아야 합니다.
마다들은 수시로 왕룡에게 와서 모든 공사에 들어가는 돈을 긁어냈고 돈은 왕룡의 손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갔다. 수확을 할 때마다 돈이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왕룡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쉬고 있다가 은화를 내주곤 했지만 돈 관리를 맡은 둘째 아들은 형에게 불만이 많았다.
아버지, 우리가 꼭 대궐에서 살아야만 하고 이렇게 끝없이 돈을 써야만 하나요? 형이 쓴 돈들을 이할 이자를 받으며 꽂았다면 은화가 꽤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 연못들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들하고 거기다 이 쓸데없는 수련들은 무엇에 쓰겠다는 건가요?
그야 다 네 결혼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려고 그러는 거란다.
신부 각보다 결혼 비용이 10배나 더 든다니 참 묘하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분배해야 할 유산이 지금 형의 자존심 하나를 살리기 위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걸 보세요. 형이 쓴 돈 묵묵이에요.
아, 알았다. 알았어. 내가 끝내도록 하마. 내가 형한테 얘기하고 돈도 주지 않도록 하겠다. 네 얘기가 맞아. 내 나이엔 식사를 하기 전엔 정신이 좀 희미하단다. 이건 다음에 보기로 하자.
그날 저녁 왕룡은 마다들을 불렀다.
지라고 윤내는 일도 이젠 그만해라. 그만하면 충분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시골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세도가 왕씨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린 그 이름에 어느 정도 알맞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안의 명예는 맏아들인 저와 제 아내가 지키겠습니다.
어쨌든 세도가라는 가문들도 땅에서 생겨나고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땅에 묶여 살아가진 않아요. 그들은 앞으로 뻗어나가 꽃과 열매를 맺죠.
돈을 그만 써. 내가 할 말은 이게 전부야.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는 대지의 흙 속에 잘 묻혀 있어야 해.
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룡은 이 아들이 곁에 있으면 조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제 석양 속에 혼자 평화롭게 있고 싶었으므로 담뱃대를 땅바닥으로 집어던졌다.
날 좀 조용히 내버려두면 못 쓰냐?
이건 저 자신이나 제 아들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제 막내 아우를 위한 얘기예요. 그 애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애도 배워야 돼요.
이 집안엔 더 이상 글 공부를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두 명이면 충분하니까. 그겐 내가 죽은 다음에 땅을 돌봐야 해.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내가 밤이면 울니다. 울어요. 그래서 그 애 얼굴이 그토록 창백해지고 갈대처럼 야윈 거예요.
아들 한 명은 꼭 땅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왕룡은 맏아들의 말을 듣고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기분이어서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승철의 무정 듣고 왔습니다. 맏아들 진짜 맏아들이 어떡하지?
화나.
아, 진짜 괜히.
맞아요.
돈을 그만 써. 내가 할 말은 이게 전부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집을 리모델링을 하네요. 집을 그냥.
괜히 학자 만들어놨어요. 야, 따박 아까 따박 이렇게 따지는데 진짜 속이 아이고. 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씨.
네, 1960년 한국을 방문했던 펄벅은 6.25 전쟁 후 혼혈로 태어난 고아들을 위해 경기도 부천에 소사희망원이란 고아원을 세워 혼혈고아 2천여 명을 수용해서 돌봐줬습니다.
아, 네.
네, 현재 소사희망원은 이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펄벅기념관, 2번 돼지기념관, 3번 한국기념관. 현재 소사희망원은 이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펄벅기념관, 2번 돼지기념관, 3번 한국기념관.
네, 우리나라 명예시민증, 1967년에 받았던 국민훈장, 모란장, 노벨상 메달 이런 것도 전시가 돼 있고요. 기념관 안에 펄벅 문화관은 작은 도서관으로 영화관으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기념관 이름에 작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막 시키다가 이제 답답해갖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밌어갖고 저도. 어디로 보내면
네,
될까요?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반디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펄벅의 돼지 마지막 낭독입니다. 함께 가시죠. 왕룡은 렌화가 사는 처소 옆에 자기 방에서 조각을 한 커다란 침대에 누워 잘 때면 언제든 한 발자국만 나서면 자기 밭으로 나갈 수 있는 흙집으로 돌아와 있는 꿈을 꾸다 깨곤 했다.
맏아들은 쓸 돈이 넉넉하지 않아 사람들 눈에 하찮은 존재로 보일까 봐 천정금금하고 둘째 아들은 낭비와 없어지는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막내 아들은 농부의 아들로 손해봤던 세월을 되찾느라 키를 쓰고 아들들 모두가 평화로워 보이질 않아.
이제 왕룡은 멀거니 앉아서 지냈고 하루하루가 지나고 여러 해가 흘러가는 사이에 그는 더 늙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햇볕에 나와 앉아서 불안한 잠을 자고 있군. 이제 내 삶은 거의 끝났어. 하지만 이만하면 내 삶은 만족스러웠어.
렌하와 토추엔도 그토록 오랜 세월을 친하게 지냈기에 이젠 더 이상 여주인과 몸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같이 지내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다.
이제 내 손자가 몇이나 되지?
아, 예, 사내 아이가 11에 계집 아이가 8이에요, 아버지.
한 해에 숫자를 둘씩만 보태면 된다, 이거 아니냐? 보아하니 저기 저에는 중저부를 닮았고 저에는 자기 외할아버지인 상인유를 닮았고 얘는 젊었을 때 나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너희 서당에 다니느냐?
예, 할아버지.
사서도 공부하고?
아니요, 할아버지. 혁명 이후에는 아무도 사서를 배우지 않아요.
나도 혁명 얘기는 들었지만 살다가 보니 너무 바빠서 참가하지는 못했단다. 늘 농사 때문에 바빴지.
자신의 말을 듣고 손자들이 코웃음을 치자 왕룡은 아들의 처소에서 자신이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는 기분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다가 얼마 후 아들들 처소에는 발길을 끊었고 가끔씩 토추엔에게 묻기만 했다.
세월도 꽤 많이 흘렀는데 내 두 며느리는 사이가 좀 좋아졌느냐?
그 여자들이요? 뭐 서로 노려보는 고양이만큼이나 사이가 좋죠. 하지만 이제 마다드님은 마누라의 온갖 불평에 신물이 났어요. 그 여잔 남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너무 격식을 따져서 걸핏하면 친정에서는 어쨌다느니 하는 얘기만 해서 남자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드님이 다른 여자를 하나 들어앉을 거란 소문도 들어요. 아드님은 찻집 출입이 작거든요.
그래? 그나저나 내 막내 아들은 어디에 가 있는 건지 누구 혹시 소문이라도 못 들었나?
글쎄요, 동편지가 없긴 해도 가끔 남방에서 오는 사람들 풍문에 들어보면 아드님은 장교가 돼서 그곳 혁명이라는 곳에서 상당히 큰 일을 한 모양이에요. 나야 그 혁명이 뭔지 알 길이 없지만 아마 사업쯤 되겠죠?
그래.
이렇게 봄이 가고 또 갔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봄이 오고 가는 것을 점점 더 희미하게 의식했다. 그에게는 아직도 하나 남은 게 있었으니 그것은 돼지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곳이 바로 내 집이군. 아이들을 잉태했고 오란이 죽어간 낡은 침대가 있는 흙집이야.
왕룡은 하인 한 사람과 이부자리를 가지고 낡은 흙집으로 가 낡은 침대에서 잤다. 새벽에 잠이 깨면 그는 밖으로 나가서 떨리는 손을 내밀어 움트는 버드나무가지와 화사하게 만발한 복사꽃을 꺾어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었다.
부자가 됐고 읍내에 집을 마련했지만 내 뿌리는 흙 속에 박혀있어 더 이상 쟁기를 잡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왠지 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왕룡은 다른 사람이 쟁기로 밭을 가는 모습을 쳐다보고만 있을 따름이었다. 여름이 가까웠던 늦은 봄,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그는 들판에 걸어가서 그가 죽은 사람들을 묻었던 나지막한 언덕에 담을 두른 곳에 이르렀다.
다음은 내 차례로구나. 관을 마련해 둬야겠어. 아들아, 나는 내가 묻힐 자리를 정했는데 그 자리는 아버님 형제분에 미치고 농부 칭보다는 윗자리며 네 어미의 옆이란다. 죽기 전에 관을 꼭 마련해 놓아야겠구나.
아이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 하지만 어쨌든 시키시는 대로 하기는 하겠습니다.
관을 흙집에 가져다 놓고 난 그곳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내고 그곳에서 죽겠어.
봄이 흘러가고 여름도 흘러서 추수기가 됐으며 왕릉은 아버지가 벽에 기댄 채로 앉아있곤 했던 양지에 나가 앉아 따사로운 가을 햇볕을 쬐었다.
이제는 땅에 대해서 뭘 수확할지 무슨 씨앗을 심을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 오직 대지 그 자체만을 생각하지.
그는 가끔 몸을 숙여 흙을 손으로 집어들고 앉아 손가락들 사이에 생명이 가득한 기분을 느꼈다. 토추엔이 찾아오자 그는 불평을 했다.
아니, 내 아들들은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말이냐?
그들은 한창 나이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마다느님은 읍내 부자들을 대표해서 무슨 요직을 맡았고 새 아내도 맞아들였고 둘째 아드님도 스스로 운영할 커다란 곡물상을 차리는 중이랍니다.
두 아들이 찾아온 어느 날 그는 잠깐 동안 의식이 또렷해졌다.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한 다음 바깥으로 나가 집 주위를 걸어다녔다. 두 아들이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동안 왕룡이 천천히 다가갔지만 두 아들은 그의 발자국과 지팡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 밭하고 이 밭을 팔아서 그 돈은 우리가 똑같이 나누기로 해요. 형 몫은 내가 이자를 많이 붙여 대신 쓰기로 하고요. 그러면 철도가 개통될 테니까 쌀을 바다로 곧장 실어내면...
아, 아니 못한다. 이 한심한 녀석들 땅을 팔다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낀 왕룡은 금세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아들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자 왕룡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땅을 팔지 않아요.
우린 땅에서 왔고 우린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해. 아무도 너희한테서 땅을 빼앗지 못해.
허리를 숙여 흙을 한 줌 집어드는 노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희가 땅을 팔면 그걸로 끝장이야.
안심하세요, 아버지.
네, 안심하세요, 아버지. 땅은 팔지 않을 테니까요.
두 아들은 양쪽에서 한 팔씩 아버지를 잡고 부축하면서 안심시키느라 거듭거듭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노인의 머리 위로 서로 쳐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를 대지의 흙 속에 묻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땅은 생명이야.
네, 일주일간 함께 하셨던 펄벅의 돼지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그죠?
네, 마지막이 되게 씁쓸하네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적인 그런 끝맺음이 아닐까. 1930년대 그 당시 그 중국의 혁명 전후로 중국 농민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짜 현실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돼지 3부작 중에서 저희가 이번 주에 낭독한 돼지는 일부에 해당을 합니다. 아. 계속해서 속편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펄벅 여사께서.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 한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작품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되겠다.
네. 아우 마다들. 아우 장우 씨.
아우 못돼가지고.
네. 돈이 많으면 항상
자식들이 문제.
그러니까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잖아요.
맞아요.
자, 첫 번째 퀴즈 정답. 돼지의 작가 펄벅의 나라를 묻는 질문이었죠. 정답은 3번 미국이었고요. 두 번째 퀴즈. 펄벅이 경기도 부천에 세운 고아원은 펄벅 기념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답글로 주소랑 연락처 남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분 이번 주 내내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1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요. 만화가 김영수 작가와 개그우먼 권진영 씨와 함께 바쁘다 만화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 김동률의 우리가 쏜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 들으시고요. 여러분 잠시만요. 그렇게 찾아요.